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요즘 현대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교회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겠습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그 교회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거룩하여진 경험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조직이나 아니면 교단이나 이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진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곧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교회관을 갖지 않고 처음 딱 떠올리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건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근데 주님은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그 교회관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인식들이 지금 기독교계에 만연돼 있는데, 그 에베소서는 성경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나타낸 그 말씀 아닙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 새 사람,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전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더 우리가 좀 그중에서도 뭐몇 가지를 얘기하면 결국 가장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에 의해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해해야 될 이렇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몸의 비밀은 사실상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주님의 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의 실제적인 성조들의 그 교제안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몸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침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안으로의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말 우리가 진정한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 몸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교제거든요. 교제는 헬라어로 이제 코이노니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실제적인 어떤 성도들과의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또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즉 코이노니아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사실상 중요한 거죠. 그럼 그 교제가 뭐냐? 그것은 사실상 친교, 나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모이고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그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나눔을 함께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죠. 예.
저는 참 교회라는 의미를 몰랐을 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꼭 교회당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교회당에 가서 맨 앞자리 강대상에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적이 정말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의 본질을 제가 깨닫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난 무리들이 참 교회라는 거 알고 그 거룩한 성도들에 대한 그 감화가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귀중하고 또 그 교회라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거룩한 무리든지 나중에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그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또한 그 하나님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 신명기 그 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또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전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 교회를 택하시고 인류 역사를 쭉 지속해 오셨죠. 타락하면은 또 새로운 교회를 택하시고 그래서 자매님 말씀처럼 거룩한 어떤 모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받들어서 그것을 다시 또 전수하고 또 전수하고 이 전수하는 과정 속에 마지막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 성도란 말이 8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거룩함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 그렇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건물을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역사적인 실존 형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 교회이다. 우리가 이 교회의 참된 본질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 먼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온전한 교회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12사도와 120명의 제자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3천여 명의 사람들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나누어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형성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특징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에게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거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으면서 40일 동안에도 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신 이 가르침 그대로를 제자들은 받아서 그대로 또 가르쳤죠. 그대로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오늘날의 바벨론의 그 오류와 또 세상의 철학과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사도를 통해서 다시 그대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 받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었죠.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삶 속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기록된 말씀 그대로의 초대교회 모습이 상실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뜻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 때 모습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정말 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기 이전에 유대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리고 그 의식과 말씀을 맡고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그런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현재 교회 생활에 대한 빛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거울과 감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상은 그 선민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을 이제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부심과 자만심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전과 그리고 종교의식을 고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그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거절하고 종교의식과 외적인 율법의 그 열심으로 정말 자기의 의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이 이제 버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사실상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은 참 많은 교회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고 자기네 교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가 유일한 진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네 교파와 조직만을 고집하는 그런 유대주의 사상이 온 세상에 만연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아들들을 온 세상에 사실상 두루 가지고 계시거든요. 모든 교파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당신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이제 부르는 일을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또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때 형성하셨던 그 구성원들이 유대교회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불러들인 그 백성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한 교회로 남은 무리로 이제 부르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초대교회 때는 가정을 개방해서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교회를 제가 거치면서 주로 건물로 지어진 교회에서 제가 많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저희가 이제 가정을 개방해서 집에서 모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모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한 몸과 한 피를 받아 그 함께 모이는 무리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저는 정말 유익하고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또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정말 다시 재현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가정 그 교회를 모임을 하면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한 그 자기를 온전히 굴복하고 내려놓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참 교회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란 말을 이렇게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예수께 몰려온 회중을 주님께서는 사실상 당신의 교회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내 교회를 내 몸에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교회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아까 자매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자기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감동을 입은 자들이 모인 것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탄생한 처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 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건물을 따로 세우지 않았거든요. 다락방에서 모이고 들판에서 모이고 여러 정말 강가에서 모이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주님이 가신 이후에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태는 정말 자기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날들이었고 정말 형제자매들 안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불화와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철저하게 버리는 회개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어떤 누구도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정말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 성령을 부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그때 뭐 3,000명 그죠? 5,000명 이런 식으로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먼저 믿은 이들이 자기의 집안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서 있는 대로 해서 나가서 팔고 그리고 그 집안을 함께 형제자매들과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집에 있는 교회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큰 회중으로서 솔로몬 행각에서 같이 연합을 해서 모였고 그리고 흩어지면 생활 속에서 각자 집에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그들은 또 거기에서 각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그래서 형제들 것을 쓸 것을 공급하고 자기 재물들을 팔아서 집과 밭을 팔아서 함께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서로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상은 가정교회를 했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을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이렇게 많이 예를 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형교회는 그것을 이벤트나 어떤 행사 위주로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초대교회는 우리 형제님 말이지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고 또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교회 생활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그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그 무리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사도들 앞에 자기의 밭을 사도들 발 앞에 바쳤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사도행전 4장 말씀 32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을 곁들여 놨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여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발 앞에 두었다. 왜 이 말씀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이렇게 걸고 이 말씀을 했냐면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족속에 레위 족속에서 요셉이라는 자 그리고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정말 그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는 자죠. 이런 실제적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시를 하죠.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의 하나의 기록 자체를 그냥 그랬었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디비레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고기 숫자가 153마리라고 이렇게 명시한 그 왜 명시를 했냐면 그것이 정확하다고 우리가 기록된 이 자체가 그냥 덩그러 잡지 않게 뭐냐 수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군데군데 새겨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때 확연히 일어났고 이런 일이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알려주는 실증적인 자료라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날의 그 초대교회의 우리의 특징이 하나하나가 오늘날 교회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말씀 속에 있는 이것이 상실되고 없다면 뭔가 교회가 문제가 있고 병들었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의 특징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120문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치고 낮아지고 겸손한 그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초대교회의 특징의 형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상실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억지로 하려는 거 할 때에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그 사회 질서와 관습 그리고 종교적 편견 경제적인 그 관념까지도 다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서로 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유무상통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나눔의 그 공동체였고요.
그런데 잠깐 제가 거기서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도를 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굉장한 쓰라린 이제 패배를 맛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 이러니까 이제 다 팔아갖고 이제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때에 이런 실질적인 유무상통의 환경이 이루어졌던 것은 뭐냐면 그때 이름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이 온전하게 실행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누진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경험 안으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이 경험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죠. 지금은.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의 몸의 생활을 위해서 내어 놓아야 될 때가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 이걸 핑계로서 왜 저 형제는 내가 안 할 때 안 도와줘. 이런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돼 있고 우리는 각자가 한 일을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유무상통화할 수 있는 그런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비를 맞아야만 가능한 일이고 초대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그 비를 받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든 사회 질서와 관습, 종교적 편견을 버리고 경제적인 관념까지도 타파했던 것이 초대교회였고 또한 사도들이 이끄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 다 같이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정 공동체로서 가정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생활 자체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경험담을 함께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 사도 가르침의 그 주제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을까요?
사실상 그 사도들이 가르친 그 주제들은 어떤 교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신조나 어떤 소위 그 윤리적인 설교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적인 율법의 전통이나 이런 것에 인간의 유전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깼죠. 그렇지. 그들은 그 12사도들이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외쳤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사신 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해서 인간이 가르친 교리로 예수님의 모양을 예수님의 모습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너희가 밝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친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아멘. 그때는 신약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들이 자기가 본 그리스도, 경험한 그리스도,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못 박은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고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도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했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르쳐야 되고 또한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그러한 순수한 가르침이 없이 방금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인간의 신조나 어떤 윤리적인 것, 그런 것들에 많이 접근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수한 복음이 아닌 그런 것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권위가 있어야 되고 어떤 목사 중심의 예, 어떤 교단 중심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것이 진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리랑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사람들이 개념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 어떤 목사님의 권위, 어떤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떤 정말 그 초대교회에서 얘기하던 진정한 그 복음, 참 복음, 그것들이 많이 지금 퇴색되고 있는 상태에 저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사고라고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집단사고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야지 어떤 안정감을 느낀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은 무조건 이단이다. 이단 사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초대교회도 그 유대교회에서 그 초대교회로 넘어올 때도 그 그리스도교가 이단이었어요. 그 유대교회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어떤 소수의 무리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들이 이단 사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그 초대교회에서 그 외쳤던 그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하고, 저희가 정말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정말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저희도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교회에 어디에 속하기 전에 먼저 그 진리에서 저희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철저히 그 진리와 하나님 안에 저희가 먼저 소속이 돼 있고, 저희가 먼저 그 진리와 하나님께 소속이 돼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전가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시면서 또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깨닫고 보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 그리고 친히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거룩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무리에게 그것을 가르쳤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것은 그 당시 때는 신약이 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었죠. 근데 오늘날에 그 신학자들이나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이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가지고 구약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신약 시대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온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선입감을 갖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그 가르침 속에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학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계명을 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는 그런 엉터리 신학이 그 가르침을 사도들이 가르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한다면은 구약의 그 말씀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인 그 믿음장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도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저는 하물며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너희가 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오는 그런 병들을 너희에게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랑 또 신약 성경에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거 두 개를 딱 대조를 하면서 이것은 배드 뉴스다. 이거 이게 굿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바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구약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굉장히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단에서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본인이 봤던 거랑 틀려도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지금은 율법이랑 이런 계명이 다 폐허져 있고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면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완전히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고 이건 정말 뭐 값싼 복음도 아니죠. 이거는 복음도 아닌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성행해지고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 그들은 또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 뭐 이단 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히려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계명을 정말 세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율법주의자다라고 하면서 어떤 정죄하는 그런 것을 이제 더 씌우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다. 지금은 복음 시대고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이라는 어떤 무거운 그거를 갖다가 얽어매서 그걸로 사람들을 갖다가 넘어지고 얽어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죄의 그 공장인 우리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질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굳건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지금 이런 때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가르쳤던 그 복음은 윤리적 설교도 아니고 도덕적 설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은 그 복음이었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능력을 체험해서 솔로몬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또 떡을 떼고 나누면서 그들은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자기 생활을 하다가 또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24시간 온 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복음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모습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 중에서 이제 교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